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말씀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작정하신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를 봐도 어떤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그러한 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당시 사사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본능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권위, 권위자의 권위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직장 부하들이 상사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사회 안에서 그들의 위치만으로도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러한 리더들의 권위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의 권위가 떨어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매일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와 관계는 단절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남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자,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곤고함이나 그러한 혼돈이 없이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3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 시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사람들이 힘들고 영혼의 공고함을 느끼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 영혼의 기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에 나에게 거짓된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음식, 쇼핑, 그리고 다양한 오락거리를 추구합니다. 또 성에 탐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짜 기쁨들은 우리의 영혼의 기갈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더 목마르게만 할 뿐입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늙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그 두 아들들은 우리 2장 전장에 보면 타락해서 마음대로 제사장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그 시대는 함께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에서 뭔가 희망이 느껴집니다. 2절에서 보면은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거기 머물러 있는 사무엘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러한 일이 세 번 반복되죠. 그렇게 반복이 되자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코치를 해주죠. 3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엘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응답하라고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자기 처소에 가서 눕게 되죠. 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번에는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을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지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엘리와 그 가문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의 엄중한 말씀이었죠. 엘리 가문을 심판하겠다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엽니다. 지난 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한 그 내용이 너무나 엘리에게는 그것을 전하기에는 두려운 말이었었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만난 엘리가 궁금하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숨김없이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숨김없이,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체념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권위의 이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자였던 사람은 엘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질문하고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3장 1절 맨 앞에서 함께 읽었지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할 그때만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 3장 그 뒤로 갔을 때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윗세대가 타락했다고, 윗세대가 무능하다고 혁명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자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사무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루아침에 혜성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그가 어려서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출생을 했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제 하나님께 바쳐져서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서 자라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 밑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지 그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엘리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구세대가 다 나쁜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구세대에서 배울 것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무엘은 구세대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 엘리와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실로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무엘을 입힐 옷을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나가 그에게 입힌 것은 겉옷만이 아니겠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통로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이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이 현실, 이 세상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그래서 다른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좀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보면서 살고 있죠. 보이는 세상과 그러니까 나타난 세상, 나타나져 있고 보여지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 이 땅의 현실,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역사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뜻이 알아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까요? 자, 뭐 간단히 먼저는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도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냥 설교만 들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었습니다. 한 번도 쭉 다 읽어보질 않았었어요. 성경을 저는 신약부터 읽었는데 신약부터 쭉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정말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을 했었고 믿음을 사실은 제가 믿지 못했었거든요. 성경을 피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오셨고 이러한 계획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혼과 영혼에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욕심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비전, 이상을 우리에게 마음으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의 소원만 다다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다리고 기대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임하는 말씀,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말씀과 함께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엘리 제사장에게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 말씀의 권위가 이전된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권위의 이전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나의 삶 가운데 부흥이 또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특히 한국 사회에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들이 더 쉽게 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직업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다라는 말들을 계속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또 대학을 다 졸업을 해도 내가 마땅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얻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큰 근심에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거짓 기쁨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목마른 것은 다른 것이, 물을 마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희귀하고 그 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꿈을 잃고 소망을 잃고 그냥 근심하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권위가 나타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타나고 있고 보여지는 그 현실에 내가 눌리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선포하고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이면 유대인의 신년이 됩니다. 로시 하샤나.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 신년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그렇게 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부흥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어두운 세대,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다들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 아무리 힘들어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 그 말씀 앞에 떨며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그리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